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 율법을 주신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게 죄를 더 짓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더한 것, 죄가 더 많이 발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나쁜 일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부패한 그 하나님 형상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해졌지만은 그래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거짓말하고 아직 기뻐할까요? 사람을 죽이고 아직 기뻐하고 통쾌해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아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좀 이상한 시대가 됐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남에게 아주 나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도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도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뜻은 이게 관역이 있는데 화를 쐈을 때 정확하게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넘어가는 것, 옆에 맞추는 것, 이것들이 다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것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쳐버리거나 너무 그냥 자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수많은 조건들을 붙여서 너무 지나치게 넘어간다거나 또는 잘못 해석해서 잘못 지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못해요. 자, 어느 나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지진 난 곳에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을 한 1,000병을 사서 보냈습니다. 옆에 절이 있습니다. 부디스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물 2,000병을 사서 보냈습니다. 어디가 좋은 일을 한 겁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한 것이 아니기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 좀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뭐 가끔 뭐 이렇게 한두 번 거짓말은 하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지옥 갈 정도로 나쁜 짓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옥 갈 정도의 일을 한 적 없는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거룩하신가 영원하신가 공의로우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가주셨음을 깨닫는다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우리에게 앉아있는 젊은 우리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바늘 귀에 실 좀 꼽아달라고. 제가 그거 하는 일이 전문이어서 실 꼽아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뭡니까? 눈이 어두워. 그래서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어린 생각에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지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둡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제가 제 우리 KD한테 이거 해달라고 합니다. 바늘에다 싣고 봐달라고. 단추 떨어졌다 꼽아요. 눈이 어두워진 게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어두워져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어두워져도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두워도 글이 잘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우리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정말 너무나 분명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나의 죄악된, 나의 거짓된, 나의 비참한 모습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재밌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초기에 쓴 표현과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논의를 쓴 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뭐라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점점 가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점점 더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더욱 떠나가고 자기 자신은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데 바울의 고백은 나는 점점 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더 깨달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제일 확실하게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까요? 마지막 날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우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잡아 저 영원한 지옥의 불로 던지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나도 너도 저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라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게 해지는 날이 그날 아닙니까? 그러한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얻으신 그 의로 그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 그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는 날이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날마다 더 발견하게 돼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좀 더 뭐를 했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많이 가르치면 교인들이 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해진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해는 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교훈,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 교훈, 가르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의 두 번째 뜻은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크고 무섭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하고 커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15절과 5장 15절과 17절 말씀에서 더욱이라는 단어가 5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은 그 죄의 권세보다 애가 비교될 수 없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에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의 것을 노략하여 가져간다고 하는 이 말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누굽니까? 죄의 세력?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었지만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깨트려 버리시고 사망과 죄의 종노로 사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늘로 옮기시며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붙잡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넘쳐서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사탄의 노예가 됐었고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 은혜는 벌써 당신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고 뭔가 막 나를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막 결단시키고 막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막 이런 것을 그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주시고 천국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는요, 목사님, 기본이고요. 십자가는 기본이고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서 이렇게 그냥 말을 순화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예, 우리가 고스톱 칠 때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 이런 받은 은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가 없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은혜만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며 삽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 불만만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죄로부터 옮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자라고 합니다. 함께 심판하자, 함께 다스리자,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자. 내가 가진 이 모든 영화로움을, 영광스러움을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 크신 은혜를 받아놓고도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은혜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죄가 내가 지은 죄와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참석할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먹으라 너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마시라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쁘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옵니다. 부디 믿음으로 오셔서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졌음을 확인하시며 천국의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